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 백성이 발효되지 못한 반죽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머리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참된 현실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일하심 다스림이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사실을 무시하고 눈에 보인 것을 따라서 네 힘으로 살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잘못된 불의한 그러한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서 어떠한 존재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감사와 기쁨의 그 소리만 나와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 밤중에 애굽 땅에서 이 처음 난 걸 다 치는 마지막 열째 재앙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시면은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이렇게 되어 있죠. 재앙의 대상은 이제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모든 사람의 그 마다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애굽 땅에서 살아있는 것의 장자는 하나님이 다 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장 권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인데 그 바로의 장자라고 위해서는 특혜를 입은 것이 없어요. 권력이 있는 사람의 장자든 또 애굽에 갇혀있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그 죄수 그 사람의 장자까지 다 하나님 치셨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지금 동일하게 대접받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는 이러한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권력으로도 또 세상에 어떠한 그 인간성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고 또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애굽의 그 열 번째 재앙의 현실이었죠. 애굽 사람이라고 해서 뭐 나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죠. 애굽 사람 안에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하고 착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인지 다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선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것이 이제 재앙, 열 번째 재앙에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권력도 필요가 없고 또 어떤 인간성, 성품, 인격, 뭘 행했느냐, 어떻게 살아, 어떤 사람이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심판 앞에서 무의미한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 그렇게 드러나지고 있는 것이 열 번째 이제 재앙의 그런 내용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이라고 한 단순히 애굽을 치신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것이 아니고 그 애굽의 그 심판, 애굽을 치는 걸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뭘 보이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어떤 기준이랄지 또 하나님 인간을 보신 시각이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볼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아, 하나님 애굽 사람 이렇게 보셨구나. 그게 우리에게 남아있으면은 하나님이 그러한 시각으로 그러한 기준으로 지금도 이 땅의 인간을 바라보고 계신다.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어떤 인간 내면 잘못된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시각들, 오해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면서 우리가 어떤 인간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이 수정되고 고쳐져가는 이제 그런 게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본다는 것이고 또 말씀을 순종한다는 이런 의미가 이제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오직 피만 보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건 전혀 하나님께서 보지 않고 쉽게 말해서 심판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그 피가 표적이 되고 피를 이제 기준 삼아서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30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애굽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넘어간 집이 이제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왕의 장자도 죽었는데 오로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의 집만 그 장자만 이제 죽지를 않은 거예요. 피를 바른 그 집만 죽음의 천사가 이제 넘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집의 장자도 마땅히 죽어야 돼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피 때문에 죽지 않고 오직 피가 발렸다는 그 때문에 죽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한 구원이란 얘기입니다. 오직 피 때문이다. 그러니까 구원이 뭔가 하면 다 죽는데 다 심판에서 죽어나가는데 나도 죽어야 한다는 안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란 거예요. 나도 죽어야 한다는 안 죽었어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지 않고 피를 보고 넘어가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냐 그 말입니다. 구원의 방식이 왜 이스라엘을 보지 않고 피를 보시는 방식이었느냐. 뭐 다 아시겠지만 이걸 잘 정리해 보십시다. 이런 걸 잘 정리를 해야만이 우리가 육과 영이 뭐냐 이걸 우리가 분별하면서 믿음이 뭔가를 바르게 이제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보지 않고 피를 보셨던가 이러한 것들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를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해버리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피를 보고 넘어가시는 방법이 아니고 자 이스라엘은 믿음을 보고 넘어가시는 그런 방법으로 구원했다. 그럼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생각해보면 간단한 거예요. 결과는 이스라엘 모두 죽는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도 다 죽는다. 이유는 뻔하죠.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믿음 보시고 내가 넘어가겠다 이렇게 한다면은 몽땅 다 죽을 수밖에 없더란 얘기죠. 애굽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이스라엘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동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던 민족이죠. 그럼 이스라엘에게 믿음이 없다. 그럼 조상 때부터 이스라엘 섬겨왔던 그건 뭐냐? 결국 그게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조상 때부터 이스라엘 하나님 섬겨왔다 할지라도 그건 믿음이 아니었다. 민족 종교였을 뿐이다. 그렇게 드러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신을 섬기는 것이나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자기들 신을 섬겨온 것이나 결국은 다르지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수준이나 그 생각이라는 거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단정할 수가 있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건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왔을 때 이미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자,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심한 노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모세를 원망을 하게 되고 또 모세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아예 듣지를 안 해버린다는 얘기죠. 또 그들의 그런 믿음 없다는 것은 계속 드러납니다. 광야에서 드러났고 원망을 통해서. 이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다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사람은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막들이 이스라엘 통해 다 드러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하나님 믿어왔다 뭐 소위 모태 신앙이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슨 모태 신앙이라 해가지고 하나 인정해주고 그런 게 없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조상 대대로 믿어왔어. 뭐 모태 신앙이야 이런 것들이 뭐 대단한 어떤 믿음의 공로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질 뿐이지 하나님은 그런 걸 안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그걸 따지고 오면서 넌 몇 년 비해서 이걸 아예 안 보신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피를 보시고 넘어가시는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이 보실 만한 것,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나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걸 성경 처음부터 계속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우리에게서는 하나님 봐줄 만한 것이 전혀 나와질 수가 없다. 근데 이것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우리에게서 하나님 봐줄 만한 것이 나올 수가 있어.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믿음이 육신을 따라가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는 인간을 위해 준비하시고 확장하신 그런 구원의 유일한 길로 이렇게 주어진 것. 그게 피라면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믿는 것이 뭔가에 모든 초점을 두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믿는 것,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피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어린 양의 피를 믿는 것에 대해서 그 믿음의 답을 찾아야 되고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 있죠. 결국 이 유월절 그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애굽에 나오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 당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이스라엘이 할 수가 있는 것은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에서 나오지 말라 이 말씀을 따라서 그 집에 들어밖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 그것도 그걸로 충분했단 말입니다. 집 안에 들어밖에 있는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왜? 하나님 피를 보실 거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 따져오면은 그런 말씀을 따라서 아, 구원이라고 하는 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피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구나. 이걸 믿는 게 믿음이구나. 그게 구원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속성은 이제 아니죠. 사람 속성 자꾸 집 안에만 가만히 있기를 싫어하더란 얘기입니다. 집 안에만 있으면 되겠냐? 나와서 뭐라도 해야지. 자,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서 끊어지지 않는 그냥 그런 생각으로 이제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행하는 것도 그런 의미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제사를 드려야지. 그런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고 있어. 그런데 결국에는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할 것 다 했는데 몽땅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도 율법 지키고 사는 것을 그런 시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 율법 지키는 것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립니다. 그런 생각이.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고 여겼는데 예수님 그걸 다 잘라버리니까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기독교 신앙도 그 맥락 속에 다 묻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 그 생각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또 뭔가 하는 게 있어야만 이것이 더 그 신자다운 것이야. 자꾸 그걸 붙들고 안 놓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의 언약. 하나님 피를 보고 넘어가니까 그 피의 약속, 십자가의 그 피의 은혜, 그 은혜 안에서 나오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 뜻인데 사람들은 은혜 받았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이런 어떤 자기 발상을 내놓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방법이 뭘까? 자꾸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자꾸 생각이 내는 일에 마음을 둘러가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인가? 그렇게 헛되고 허망한 일을 쫓는 것이 인간의 발상들이고 그 발상 탐욕입니다. 탐욕에 의해서 자, 그런 이제 생각들이 남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자기 탐욕으로 살던 사람에게 성령이 오게 되어지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구나. 이걸 알아요. 그게 성령의 오므로 인해서 나오는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않고 살았구나. 그게 뭔가 내가 뭔가를 해서 하는 기쁘게 해보겠다는 그거였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활동하는 것도 흔적 증거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될 인간에 지나지를 아니했던가를 알게 되어지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 아 이런 거구나. 주의 그 이루신 은혜만 바라보는 게 그게 은혜야 예수 안에 사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예수만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 신자가 누리는 기쁨인 거예요. 내가 뭘 했어, 나 이걸 했어, 너 그런 기쁨이 아니고.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에, 자,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오고 있고, 그러니까 앞에도 죽음이고 뒤에도 죽음이에요. 말 그대로 진퇴유곡이고 사면초가 막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때 이스라엘이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뒤에 그 출애굽 14장 한번 보십시다. 14장. 출애굽 14장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앞에도 죽음이 있고 뒤에도 죽음이 있고 죽음과 죽음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원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원망하는 거죠. 왜 우리를 나오게 했어? 모세를 원망한다고 해서 그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 아니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했지 않느냐. 근데 우리를 왜 나오게 했어?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애굽에 나올 때에 모세의 말을 따랐어요. 우리 안 다하겠다 한 것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받아가지고 나올 때에 그들이 우리 나가기 싫어하면 다 돌려주고 이런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죽는다 이 생각이 되니까 우리를 왜 애굽에서 끄집어내었어? 상황을 원망을 하죠. 그런 상황 주신 하나님. 모세를 말입니다. 사람은요, 좋은 일 있으면 웃는 것이고, 나쁜 일 있으면 원망을 해요. 그게 우리의 그때 본래 습성이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습성을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 이게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죽음과 죽음 사이에 갇혀있을 때,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바다 위에 손을 내밀게 하고 그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분명히 앞에 죽음으로 막혀져 있는데 길이 생기지 않습니까? 길이 열린 거예요. 모세로 인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죽음이에요. 죽음의 세계에 갇힌 자. 그게 우리의 본래 현 모습이란 말입니다. 죽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고 어디로 피할 수도 없는 게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가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길이 되신 것이죠. 홍해 갈라진 것처럼 우리를 막고 있는 죽음이 갈리고 길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오셨다고 하는 것이. 그 길이 그리스도랑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앞뒤로 죽음에 갇힌 상황에서 하나님 믿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고 맡긴 게 아니라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 길이 열렸다고 하는 거. 이스라엘 처음부터 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지 않고 구원의 길을 열면서 계속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믿음의 세계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뭔가 대가를 주시는 그렇게 일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길이 되신 예수를 믿는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아니고 예수를 바라고 믿는 것이 이게 성령 받은 자의 믿음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신자에게서 드러나는 게 감사예요. 죽음 안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원망한 거 이것밖에 없는데 홍해 갈라지고 길이 열렸다. 그것이 감사로 자리해야죠. 그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물론 그 뒤에 또 망했지만은 그게 인간이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의 세계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되고 맞춰져야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집 밖에 있으란 말씀을 벗어나서 내가 뭔가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그런 발상의 세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육신의 세계예요. 육을 쫓는 세계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착하든 착하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자기 힘을 믿고 또 자기를 힘쓰고 살아가는 게 사람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걸 용납지를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린 그게 내 일이고 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걸 용납지를 않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죠. 자, 하나님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데 고대 사회에서 장자는 가문을 이어가는 힘이에요. 장자는 가문의 전부 힘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장자는 가문을 물려주고 또 가문을 이어가게 할 자기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장자가. 그러한 장자를 치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이어가는 가문을 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심판의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 모든 인간이 자기 힘으로 자기의 세계를 이루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세상.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런 세상에서 피를 바른 집만 죽음이 넘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피를 바른 가문, 그 가문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다는 겁니다. 딴 가문 말고. 세상서 뭐 이름 있는 가문, 뭐 그런 집안 아무 필요가 없고 피를 바른 가문만 인정하겠다. 그게 열제 제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많은 사람 이름이 등장을 하죠. 그 등장한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죄를 물려받은 그런 인간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언약 안에서 주님이 들어오셨다. 이것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계보의 그 이름이 등장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붙들어 가신 것 때문에 생명이라고 하는 구원의 가문에 우리가 속하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오로지 피로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말입니다. 그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교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교회됨으로 존재하기 위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사회에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니까 어떤 좋은 일을 많이 할까 이게 기준으로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믿느냐는 것이 우리 기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기준을 안 봐도 하나님 그 기준을 가지고 교회냐 교회 아니냐 이렇게 갈라내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을 세우신 그걸 볼 필요밖에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것이 기준된다면은 사람의 손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보겠다는 이 발상이야말로 교회를 허무는 인간 일밖에 되지 아니한다. 늘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의 피의 은혜를 회방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딴 게 아니고 오직 피를 보시고 넘어가셨다. 이스라엘 집은 애굽의 장자 다 죽는데 이스라엘 집은 그 피 때문에 장자의 죽음에서 넘어갔다. 이러한 얘기가 하나님이 세우신 심판의 기준이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요. 피가 심판의 기준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모든 걸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 피의 세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구원의 세계다. 그걸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가 뭘 했든지 간에 그것이 기준되어 가지고 심판 행해지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얘기하면서 자꾸 인간에게 초점을 두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결국 이건 내가 행한 것을 기준해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하겠다는 그런 것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만한 그런 사람 내가 되어보겠다. 이러한 의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관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내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을 것이 있다면 그게 뭐겠냐고 하는 거죠.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선을 행했다고 하면서 내놓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볼 때에는 전혀 선한 것으로 인정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선한 걸 내어놔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다 선한 것이 아니다. 다 커트해버린다는 얘기 있죠. 그게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행한 것 중에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받아주실 것이 있다면은 그렇다면 문제될 것이 없죠. 예수님도 고생스럽게 이 땅에 오셔가 십자가 죽으실 그런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뭔가 선하다고 인정될 만한 걸 우리에게 나오지가 아니한다. 우린 자꾸 이게 진짜입니다. 이렇게 내어놓는데 하나님 이건 진짜 아니다. 모조품이다. 그렇게 진단해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또 그 고린도후서 5장 10절 앞에 9절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또 이런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이런 구절을 이제 좀 깊이 생각도 해보지 않고 해석하기 때문에 신자는 주를 기쁘시게 하기 힘써야 된다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또 뭐 착한 일도 해야 되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이런 말을 또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힘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주를 기쁘시게 하기 일을 뭘 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기 힘쓴다는 것이 뭔가 사람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면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주를 기쁘시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어야 됐죠. 근데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다만 십자가를 계속 증거했을 뿐이고 십자가를 말하면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네가 한 일을 스스로 거부해라는 거예요. 네가 한 일을 네가 부인해 거부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기쁘시게 힘쓴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주를 기쁘게 한 일을 하려고 이런저런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 모든 일을 거부한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한 일을 거부한다는 것은 예수님 하신 일만 높이고 그걸 자랑한 그 뜻이거든요. 그걸 주가 기쁘게 여기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예수님이 다 무너뜨려버리고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간다는 그걸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나의 세계가 아니고 주님 이런 그 세계를 기뻐하는 거. 그 믿음으로 그걸 주가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자는 내 것이 아니고 주께서 이루신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신자는 뭔가 하나님께 내 몸으로 따위 행것을 내어놓으면서 뭔가를 받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으로 따라 행한 것을 받고자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행하심으로 이루신 걸 거부한다. 이러한 뜻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걸 거부한다면 내가 구원될 근거가 사라져버린 것이거든. 이걸 알기 때문에 내 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죠. 그게 진짜 믿음의 세계예요. 내 것이 계속 거부하게 되어지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것이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있게 되었느냐?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을 선물이냐? 잘 아시는 선물이에요. 믿음은 선물이죠. 주어졌죠. 근데 하나님이 준 선물은 장롱에 처박아 두고 내가 만든 내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겠다. 이렇게 나온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무시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준 은총인 믿음 그건 내 마음에 안 듭니다. 나는 내 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것밖에 안 돼요.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준 믿음이 아닌 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준 믿음이 무언가를 알아감으로써 인간의 믿음 이것이 무너져야 돼요. 아 이게 믿음이 아니었구나. 늘 깨어져야 돼요. 그게 믿음을 아는 거죠. 오늘 보면 31절 보십시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자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을 이제 바로가 겪으면서 결국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하고 모세 아론에게 다 떠나 이제 가거라 이렇게 이제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일에 이스라엘이 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구나. 그런데 애굽에서 해방되었구나. 그러니까 피로 인해서 해방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해방의 실제 전부입니다. 연약한 자, 힘이 없는 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 그런데 해방이 되었더라. 또 35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애굽 사람에게서 은금 폐물 또 의복을 가지고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신 결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해방된 것이나 또 그들 손에 쥐고 나온 모든 것들이 그들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은혜라고 하는 이 두 글자 속에 모두 다 들어있게 된단 말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두 글자 속에.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중심으로 자리해야 돼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라는 말 정말 많이 하고 살아가는데 그 은혜의 내용, 그 은혜의 의미 이게 뭔가 알아야 되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원하고 좋은 걸 주셨어. 그게 은혜가 아니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고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주어진 것. 그게 은혜의 내용이에요. 때문에 은혜 앞에서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이. 분명히 살아있는 것이 은혜를 아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믿는 우리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받아들여야 될 새로운 경험이 바로 그 은혜입니다. 새로운 경험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오히려 노동으로 고생한다고 해서 모세 원망했을 뿐인데 결과는 애굽에서 은금 폐물을 가지고 해방하게 했다 하셨다. 그 하나님 은혜가 새로운 경험이죠. 이스라엘이 그것처럼 세상을 살아간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은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게 새로운 경험으로 자리해야 합니다. 이건 세상에 없는 경험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도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이 주어졌다 그 경험은요. 오로지 믿음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라.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죽은 몸이야. 이걸 알게 되어지면서 한 것이 없고 한다고 해봐야 불신앙의 모습들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나라에 있게 하신 그 은혜가 새로운 경험으로 자리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하는 게 뭐냐면은 은혜가 우리의 새로운 경험으로 자리하게 되면요. 아무것도 안 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뭐든지 하게 돼 있습니다. 뭐든지 하게 돼. 근데 다른 게 뭔가 하면은 뭐든지 하게 되면서도 아무것도 안 한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게 은혜 안에게 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게 되면서도 내가 뭔가 했다는 자체가 남아있지를 않는 겁니다.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은혜로 되어진 것이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세계를 가능케 하는 게 뭐냐면은 십자가의 피를 기준으로 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얘기할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구원되었습니다. 이런 얘기할 때에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냐? 이러한 반응을 하는 것이 결국 은혜를 모른다는 그런 증거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은혜를 안다면요. 하지 말까 이것이 아니에요. 아, 내가 뭘 할 수 있지만 뭐든 한다 할지라도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그걸 아는 겁니다. 아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자꾸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믿음을 수단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가 있다. 늘 그런 방향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종교 이유고 목적이죠. 그런데 하나님 주신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세계, 하나님이 이루신 그걸 보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이 뭔가를 보고 그걸로 기뻐하게 되어지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 차이를 잘 알아야 되죠. 내가 뭔가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셔서 주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다. 이걸 알아야 되죠.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남기시려고 부르시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거고 좋은 것인가를 알아가게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해 성경이 있는 것이죠. 열째 재앙 노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죽음에 갇힌 자들인데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서 죽음에 해방되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이 열째 재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런 믿음 가운데 있게 되면 이 땅의 끝을 내가 지어보겠다고 하나님을 부르고 찾았던 그런 일들이 부끄러움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 나도 심판에 들어갈 존재 지나지 않았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열째 재앙에서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은 마지막 때의 심판 기준은 예수의 피라는 겁니다. 피를 보고 심판이 넘어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예수의 피를 믿고 그 피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예수님께로 향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걸 경험하면서 신자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고 또 신자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애굽에 행하신 열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그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죽음의 세계 속에서 오직 피를 보시고 넘어간 또 피로 말미암아 산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은혜의 세계 그 은혜의 세계로 부르면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은혜가 우리의 살아간 동안에 날마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걸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